오늘이 이제 5월 5일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일어나서 좀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또 사슴이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가정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교육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교육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표어를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이제 이렇게 세우고 저희가 이제 좀 올해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월 5일이 되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자녀,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 이 자녀의 문제를 좀 잠깐 같이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2014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새롭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잘 조금 듣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잠언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으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어떤 분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함께 듣는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3절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은 왕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고를 잘 들으면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이가 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섭섭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 사람의 숫자를 셀때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무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어떤 전쟁을 할때그 인원을 계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연령대만을 계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아이들을 무시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익숙한 구절 중에 아이들에 관한 구절, 자녀들에 관한 구절을 떠올리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 127편 말씀을 좀 떠올릴 것 같아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 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자녀가 많은 것, 훌륭한 자녀들이 많은 것,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그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다, 그분의 보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에서 이 아이들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라면 아마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께서 좀 안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야, 이 복잡한 와중에 애들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좀 밀쳐냈습니다. 꾸짖고 밀쳐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심성, 그것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이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이제 구성 요소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천국처럼 행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정이 늘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아이들 때문에 파괴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워가고 또 특별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잘 크는 게 아닐까요?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 나이에, 뛰어놀 나이에 그냥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밥 잘 주고 그러면은 콩나물 자라듯이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잘 크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제가 많이 좀 인용을 할 텐데 찾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귀로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키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는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마땅히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인간은 오직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옳다면 공자나 맹자가 이야기하는 성선설은 정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있는, 훈육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그 교육 이론, 현대의 모든 교육 이론은 아이들을 체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체벌을 하지 않고 또 그 아이의 그 끼를 마음껏 살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 그래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 때의 얘기인데 이 하나님이 그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신 것입니다. 또 아이를 왜 우리가 훈육을 시켜야 하는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이 되면 아이 때에 했던 것이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에 이렇게 후회가 되는 일도 많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숙한 상태라면 그때에 이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게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아이 때의 일은 버린다. 그러니까 아이 때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뭐 중고등학교를 지나는 그 우리 청소년 중에서 나는 알거다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할일 척척하고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모든 거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 보면 압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 내가 굉장히 미숙했구나. 이건 시간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 때에는 분명히 미숙한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속이려는 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지 말고 성숙하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또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 아이의 그 상태에 관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때에는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굉장히 막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신분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숙해질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하고 다를 게 없다. 자, 우리 우리 어린 학생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다루는데 왕처럼 다룬다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종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조금 섭섭하시죠? 저라도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마치 종처럼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싸고 돌고 그냥 애지중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훈육을 제대로 못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훈육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사회는 두세 세대 만에 아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다 붕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사회의 이 특징, 마지막 세대로 가면서 더욱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전반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이게 훨씬 우리보다 심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육하면.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이게 우리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혼내지를 않고 또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훈육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정말 담대하게 그 아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묶어놨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훈육 자체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마음껏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뭔가 회초리 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든다고요? 핸드폰부터 사진 찍는다고, 동영상 찍는다고, 그 고발한다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들도 인식하고 또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도 이걸 같이 인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 학문에 기초한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랬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마땅히 갈 길로 훈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갈 길로 훈련시켜라. 이 잠언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썼는데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역대하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뒤에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아이가 마땅히 갈길 혹은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변한다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니까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을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땅히 이갈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할 이런 길들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악독한 길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또 발람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인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그러니까 이러한 길들과 반대되는 길, 이것이 마땅히 갈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또 이 학생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떼써서 이렇게 내가 좋은 대로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마땅히 갈 길을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예,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엄마가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고 아빠는 밖에 나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엄마가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지, 학원에서 가르치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사람들은 지금 남자들이에요.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예. 네. 잠언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주신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잡아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 남편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만 벌어오면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끝이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키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십시다.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기록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기록을 알았다.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에 성경기록 안에 교리가 있고 책망이 있고 바로잡음이 있고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을 조금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아이 때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읽어주는 게 기본이지요. 아주 어릴 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성경 기록들의 그 원리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가르치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어떤 가르침의 내용 그것을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아이나 부모나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교육 내용을 말씀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은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인 뒤에 그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참 혼낼 때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되면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자로 서게 될까? 그 부담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단순히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그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와 있지? 여기에 나는 오늘 여기에 나는 왜와 있지? 뭐 주일이니까. 안 오면은, 이 모임에 안 오고 딴 데가 있으면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것 같아서 뭔가 번개가 쳐가지고 내가 급사할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일단 오전 예배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라도 참석을 해놓는 것으로, 그래서 오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구해야 할게 간절한 게 있어서 그걸 구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얻으려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거나, 뭐또 교회의 무슨 어떤 지체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얻거나, 반대로 내가 뭘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받은 어떤 그 재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을 저도 이제 뭐 저라고 안 거쳤겠습니까? 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를 추스러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 내가 경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에 모이는 모임이 됐건, 주일 오후에 모이는 모임이 됐건, 수요 모임에 모이는 모임이 됐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에는 기본적으로 내 자세가 경배하는 자, 내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 이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환경이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했겠지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렇게 조성됐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낯뜨거운 명령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대놓고 또는 아내에게 대놓고 당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은 조금 겸연적은 낯뜨거운 그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든지 의무감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간 사람은 비록 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즉시 돌이키고 그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왜 불평이 나오고 왜 짜증이 나오고 왜 까칠함이 나옵니까? 내 생각엔 이 일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풀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를 세우시거나 무너지게 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가르치십시다. 시편 75편 6, 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교회에서도 높아지고 나 스스로를 높여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높아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공부하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너 주일 빼먹고 공부하지? 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의 분량 네가 그거 아까워하면서 공부하지? 너 그렇게 해서 서가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한다고 네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떼어놓아야 하는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떼어놓고 그리고 네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죠. 내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승진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 공부해서 남을 따라잡으려고 남을 앞서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발버둥 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 돼도 저주예요.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저주인 것입니다. 아 성공하고 나서 주님께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공하고 나서 내가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뭐 그러면 되지요. 아닙니다. 어릴 때 그것을 못 배운 사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 하나님께 떼어놓는 법을 못 배운 사람, 평생 그거 안 됩니다. 평생 그거 안 돼요. 어려운 순간에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곤고한 순간에. 부족한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것을 이게 전부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떼어놓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호출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리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 얘기를 해서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아이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죠. 아마 뭐 유치원 때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에만 늘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디 그 친구 집에 초등학교 그럼 저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 이렇게 이제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얘가 그 이 엘리베이터 조작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늘 어른들이 그냥 해줬으니까. 그랬는데 무작정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층수를 안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아차 깨닫고 아마 이제 누르고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녀석 큰일 날 뻔했구나. 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때 나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기뻐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거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 뭐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거다 아이들이 다 경험합니다. 크고 작고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거 겪고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빠가 너희의 매 순간을 같이 다니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수 있어. 그럴 때 너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친구들이 괴롭힐 때 아빠가 가서 그 친구를 혼내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걸 너가 배워야 돼. 물론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 말투를 똑같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 전에. 그랬더니 얘가 엘리베이터가 그 순간이 됐을 때 아빠 나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마음이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가르쳐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매 순간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출하는 방법을 그 하나님을 호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의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이 국가에 대한 권위이든, 또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이든, 학원 선생님에 대한 권위이든, 부모님에 대한 권위이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 대한 권위이든, 교회 내에서의 어른들에 대한 권위이든,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단순히 그 어른들에 대한 복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권위를 우습게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국가 권력이 됐건 어떤 사회 권력이 됐건 부모님의 권위가 됐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삐딱한 사람들, 그 성경에 이제 비뚤어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뚤어진 자. 잠언에 보면은 비뚤어진 자에 대한 그 책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굉장히 비뚤어져 있어요.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이 반항적인 사람들,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믿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두드러 맞고 고치든 자발적으로 고치든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반항적이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반항적이었는데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부모의 권위가 됐건 선생님의 권위가 됐건 이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모님 공경하고 단순히 선생님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그걸 실제로 행하고도 있고 그걸 훈련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모든 권위 앞에 굴복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신명기에 보면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이 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음성이나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덟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특별히 서울,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그걸 하나요? 그 게이 축제라는 거?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자유다. 사랑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하면서 무지개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처벌하겠다고 하는 조만간 그게 되겠죠. 지금 저지가 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축시킨다면, 야, 너 그거 애들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세상에 순응하는 아이들로 만든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 그것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것인가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체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가 사실 아이들에게 매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아이들하고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아이들과 좋은 감정만 서로 유지하고 싶지, 그 아이들 한번 혼내면은 그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메어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낼지니라. 물론 이 말씀이 화가 나면 부모들이 그냥 옆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후드로 패라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폭력이지 그건 훈육이 아니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그것은 폭력입니다. 예. 사실 그러한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같은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노도 치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체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체벌을 금지해도 우리는 가정에서 분명하게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체벌을 하고 점점 클수록 이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를 더 많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죠. 아이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서 버릇은 나빠질 대로 다 나빠지게 해놓은 다음에 사춘기 되면은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잡으려고 하죠. 그건 분명히 부모 책임이에요. 그건 분명히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아이를 희망이 있을 때 그 아이를 회초리로 매질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하는 데 또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체벌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건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은데요. 또는 뭐 직장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했으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시키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그 아이를 바로잡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도 확 상해버리고 아이의 마음도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이런 거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이 체벌하는 방식 이것이 굉장히 불만이 되면서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육이 안 되죠. 그럼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되 노엽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꼭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지적하고 싶었던 수정하고 싶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참으로 우리가 배워볼 만한 기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초리를 들되 감정대로 무조건 하라는 말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일 이건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훌륭한 사무엘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했죠? 자녀들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이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관들 사사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을 참 다윗 자신처럼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 일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이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문제다.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겠습니까? TV가 할 겁니다. 스마트폰이 할 겁니다. SNS, 소셜미디어가 할 겁니다. 영화가 할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할 거예요. 아이돌이라 불리는 그 천박한 아이들, 그 창녀, 창남들, 요번에 다 드러났죠? 그건 예전부터 사실인데, 이번에서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터지는 거죠.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창녀와 창남인 것을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성경으로 훈육하지 않으면 그러한 아이돌이라 불리는 그러한 더러운 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겁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또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훈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한마디를 들으면 굉장히 못 견뎌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뭔가 한마디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훈육을 받는 것에 유연한 자세를 갖는 그런 아이들이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께 재앙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든 걸다 해주잖아요. 목숨이라도 바치라면 바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왜 우리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이 왜 그런 어머니, 아버지께 재앙이 돼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데 유연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인간에게는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훈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어릴 때 훈육해 놓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잘 훈육된 아이 얼마나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주와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입더라. 예, 침례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에 아이들이 잘 때 그 침대 맡을 붙잡고 또는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유업으로 주신 이 아이가 영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위에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훈육을 잘 받아들이는 유연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